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정이 마비된 걸 나타내죠. 신상 증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탄원고 유족들이 삭발하고 저 이태원 154명 죽은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삭발하고 울며 불며.
저희 아이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저는 갔다 왔거든요. 추모 그쪽에도. 저희 아이들 같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얘기하니까 조금 울컥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 일이 터지잖아요. 다른 사건으로 여러 가지. 믿고 싶지 않은, 신뢰하지 않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아, 사실 불안해요. 뭘 타도 사실 안전불감증도 그렇고 불안해요.
자식이 많이 죽었으니까 진상규명이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당사자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은 내가 꼭 직접 원인이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기로 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는 규모가 컸을 뿐이지 조그만 사고나 큰 사고나 다 관리의 부재인 것 같아요.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안 됐다고 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좀 생각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벌써 10년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 무려 304명의 승객이 사망, 실종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큰 상처를 남겼던 세월호 참사.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곳 진도항에는 많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가 무토로 올라오는데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다시 4월 16일입니다. 5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8년 전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다섯 분 소개합니다.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 엄마이시죠. 김명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 청년 네트워크 김송미 운영위원장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팽목 바람길 안병호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사 공학 박사시죠.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TF팀장이셨던 이정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일입니다.
다섯 분과 각자가 기억하는 지난 10년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10년 전 4월 16일 참 그날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의 엄마시죠. 김명임님.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 리본 단원이식 지났는데 단원분들이 본인 소개를 할 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녀분 이름으로 말하고 인사하시는데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 엄마이신데 자녀 이름을 특별하게 말하는 어떤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노숙하고 뭐 투쟁하고 그런 어떤 세월호를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아이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기억하게 해서 세월호의 어떤 진상규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로서 부모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고 좀 더 진솔하고 끝까지 더 오래 갈 수 있는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 해서 항상 소개를 할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름보다는 앞에 말한 학생 이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그날의 기억, 많은 분들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날의 기억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5.18을 겪은 사람입니다.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구나, 이렇게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구나 하면서 느낀 게 온통 빨갰어요. 그 모습들이. 근데 4월 16일 날 팽목 내려가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창백하고 너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아, 색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참사라는 거는 그런 모든 거를 아울러서 그 내용, 그 참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각인되어 있고 무서워지는 그런 색이 문제가 아니구나를 절실하게 느꼈던.
네. 참 말씀하시기 뭐 쉽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성미 운영위원장 안산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10년 전 당시 병원에서 일하셨을 때니까 뭐 20대로 기억이 네. 20대 시절로 네. 시절의 기억을 하실 텐데 희생자 학생 중에 또 다친 학생도 있어서 이렇게 수학여행 가기 전에 물품을 또 뭐 치료약품을 또 챙겨주시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병원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원목가라고 이제 외래에 이렇게 환자들 오면은 수납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밝고 항상 인사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수학여행 간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챙겨가지고 보내줬는데 수학여행 갔다 잘 오겠다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인사했어가지고 그 4월 16일에는 딱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딱 그 친구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날을 또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 후로도 어쨌든 그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교실이나 분향소 갈 때마다 그 친구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중학교 때 고창석 선생님이라고 저희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그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선생님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또치처럼 돼가지고 귀여우신 선생님이었고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를 이후에 알게 되고 또 동생의 동생 친구의 동생이 희생자이기도 하고 그냥 곳곳에 아는 분들의 뭐 아들, 딸들이 배를 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현실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위원장님께서는 팽목 바람길,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팽목 바람길이 정확하게 명칭이 어떤 연유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팽목 바람길, 정확하게는 또 구리시 시민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팽목 바람길 이 세월호 사고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처음에 저는 이제 팽목 바람길이 만들어진 건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2018년 4월 16일에 개통식, 그 즈음에 이제 개통식을 했는데 저는 개통한 다음에 그때 이제 걸으려고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팽목 바람길을 함께 하게 됐고 그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 전에는 사실 참사 당시하고 그 18년까지는 굉장히 좀 무감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보면. 네. 저는 그때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일을 하거든요. 그때 1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공연 촬영하고 영화 촬영 준비를 막 하고 있었던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참사가 영화 속이나 혹은 우리가 이야기로만 혹은 꾸며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것이 믿기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잊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다가 그 길을 낸 소식을 듣고 그 여러 이제 영화 하시는 분, 뭐 무용 하시는 분, 뭐 음악 하시는 분, 예술계 쪽에서 같이 꾸준히 참여해보자라는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안산이거나 또는 희생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시군요. 근데 그 이후에 4년 뒤 2018년 만들어진 팽목 바람길에 또 참여를 하신 거고 뭔가 사고 당시의 어떤 기억은 좀 지금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어떠신지요?
그때는 지금 계속 떠오르는 건 그 배가 거의 반쯤 가라앉았고 그리고 10시쯤인가 하여튼 오전 중에 보도로 이제 사람들이 구해졌을까 어쩔까 막 그런 생각인데 자막으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다 구조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태프들이라고 막 영화 준비하면서 아, 다 구조했구나. 다행이다. 뭐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저녁 무렵 시간이 이제 회의를 하고 일정을 지나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속에서 이제 그런 죽음들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못 나온다라는 게 믿기지 않았었죠.
네. 정말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도 다 엄청난 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네.
방금 전에 우리 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엔 다 구출됐다 그래서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러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책을 두 권을 내셨는데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을 묻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억 이 두 권의 책을 내신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세월호 진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연대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나름대로 기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특별히 뭐 우리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있으신지요? 뭐
아까 우리 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시골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은 좀 빨리 이렇게 눈을 뜨시잖아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보고 YTN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뉴스 자막에 서해 인근에 여객선이 침몰했다. 해경과 해군이 출동하고 있다. 이 자막을 보고 전 법정으로 갔거든요. 법정을 가면서 해경과 해군이 출동했으니 다 승객이 구조되겠거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확신을 했었는데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아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변호사님 다 구조됐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도 우리 직원은. 그런 말 끝나서 책상에 앉자마자 바로 우리 직원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오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찹찹했고 그때 앉아서 저는 한동안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세월호 승객들이 저는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당시를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당시에 이 세월호 사건, 뭐 우리 참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기억, 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세월호 이 운영을 하는 회사의 또 부실한 점도 문제가 됐고 또 뭐 급변침을 하면서 왜 침몰을 하게 됐는지도 참 의문이고 구조 과정에서도 왜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고 한국안전전문가협회의 이성규 회장님은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은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배 문제도 있고 안전 운행. 어떤 항해사나 선장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세계에서나 사고가 안 나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난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난 이후 직후부터 대응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번 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사고 직후에 시간을 보니까 약 30시간이 지금 아무 대책도 하지 않고 거의 구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난 이후에 안전에 대한 대응, 대책이 아주 미흡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조명을 했고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10년의 기억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곽수인 학생의 엄마 김명임 씨께서는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 리본에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이 연극의 내용, 노란 리본, 오늘도 좀 노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만, 뭐, 연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편의 연극을 했거든요. 지금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까지 거의 2년 동안을 한 작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연극을 하게 된 동기가 싸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연극이라는 거는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피곤을 주지 않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오래 기억되겠다 해서 연극을 택해서 저는 이건 또 다른 방법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점점 해오다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연극은 저희들 이야기예요. 엄마들 개인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실명도 나오고요. 저희가 출연할 때 저는 수인이 엄마로 나오고 다른 엄마는 그 아이의 엄마로 다 나오고 아이들 이름도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기까지 거의 8년이 걸렸는데 되도록이면 울지 않고 사람들한테 아이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연속해서 들려드리는 보여드리는 연극 연속극을 지금 현재 계속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궁금한 것은 이런 연극을 하시면서 잊혀지면 안 되는 거죠. 관객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관객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또 확인하는 또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이 가족분들의 고통, 아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 연극을 통해서 그런 아픔의 과정이 뭐 10년이 흘렀지만 좀 치유가 되시기도 합니까? 어떻게 가족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이런 연극을 하는 효과. 네.
저희들이 아마 집에 있었으면은 전부 지금 아마 병원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극을 하고 아이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장의 병원의 입원까지는 아니지 않나.
네.
네. 그런 걸로 하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치유는 안 되겠지만 치유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진상규명이나 왜 그랬는지 그 아이들한테 갈 때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물음에 대한 답 같은 거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실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네. 아까 안병호 위원장께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 정작 뭐 안산 또는 뭐 팽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2018년부터 이렇게 팽목 바람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팽목 바람길을 통해서 혹시 또 영상에 담으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10년 앞으로 이제 또 다시 계속 시간은 진행이 되니까요. 어떤 인식과 좀 의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돌이켜보면 팽목바람길 가기 전에 그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그 즈음에 촛불로 시민들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여럿이 다 촛불을 들고 이제 모두 다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라고 했었고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이제 잊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좀 돌아보니까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 먼저 이제 팽목바람길 만드셨던 분들이 어린이 책 글 쓰시는 어린이 책 동화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길을 내주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제안해 주셨을 때 선뜻 받아들였던 것도 그냥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걸으면서 이것이 어떤 곳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팽목바람길의 코스가 팽목항 그 참사가 일어나고 그 희생자들이 올라왔던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서 팽목마을, 그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팽목마을을 지나고, 또 주변에 바닷가를 걷고, 그리고 또 그렇게 코스를 돌아서 한 12km 정도가 되는 팽목항 주변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 팽목항이 단순히 이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마을 분들과 그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시로라도 지금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더라도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안 위원장님은 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걸 좀 홍보하고 또 실제 오시는 분들께 안내도 하고 기억의 벽과 충무의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잠깐 해 주시면요.
네, 일단 팽목바람길은 뭐 이렇게 크게 안내하거나 뭐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뭐 자금이 탄탄하진 않아서 일단 10명 되는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집은 매달 한 번씩 이제 그 안내를 해요. 그게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문자로 그 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보내서 오늘은 이런 코스로 걷는다 참여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구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제 걸을 때마다 시작하는 게 그 희생자들이 올라왔던 곳에서 이제 분향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분향소는 이제 기업관으로 바꿔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기업관에 모여서 이제 추모를 드리고 걷기를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관에 가는 코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그 진도 VTS 쪽으로 또 옐로우로드라는 예.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코스로 갈 때는 이제 기억의 벽 앞에서 그 방파제 쪽에서 또 추모를 드리고 이제 그 코스를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죽음이 어떤 죽음들이 이곳에 있었는지 다 같이 상기하면서 꾸준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이 또 VTS 진도 VTS면 네. 약간 관제소 같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시네요. 참 네. 그날 우리가 그 참사를 겪으면서 등장했던 용어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김성민 위원장께서는 10년 전에 29세 때 이제 병원 원무과에 계신데 안산이 고향이십니까?
거의 안산이 고향입니다.
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네, 초중고 다 안산에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참 더 생각이 절절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산 청년 네트워크에서 정말 후배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 사고를 참사를 당했던 희생자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시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면요.
우선 10주기에 어떤 걸 청년들하고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4.16 10-10-10 프로젝트라고 10주기 10개의 공간 10명의 청년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 한 잔을 하면서 4.16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요가, 플로깅, 뭐 영화를 본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10개의 공간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지금 다양한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네. 김 위원장님께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저는 10년 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후배들, 선배들 네. 그들의 참 상처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쉽게 지워지지도 않을 테고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만나면서 청년들 감정적인 거를 좀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분노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회피, 무력감 그리고 부채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되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들이 많이 열려서 그런 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변호사님, 세월호 네. 이후에 뭐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확인하고 또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부분일지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보통 우리가 재난 참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 그리고 추모와 기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돼서는 워낙 진상규명 활동 방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여전히 밝혀질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구조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결국 무죄 판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해경 지휘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 그들의 책임은 여전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무죄 판결을 인해서 우리 진상규명의 목소리,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민의 열망을 통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사참위는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어떤 종합 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각성하고 촉구하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인식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의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냐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네. 논해 보겠습니다만, 이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성규 회장님 보실 때는 아까 이제 사고가 나고 난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서 네. 지금도 우리가 기억 속에서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사고 아까 원인을 이제 그 대응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이제 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왜 그러면 30시간 동안 대응을 못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고의로 그랬진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전 무지하고 불감증을 별도로 봅니다. 안전 불감증은 다른 사람이 하면 위험한데 내가 하면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가거든요. 사고가 난 건널목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안전 불감증인데, 안전 무지는 또 별다른 내용이거든요. 안전 무지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험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도 그렇거든요. 이미 사고가 났어요. 안전관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가버리고 배는 완전히 침몰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들도 안전관리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변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사고가 나면 뭐 안전하는 사람이 경찰 인력이 관리 인력이 몇 명 있었냐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지금 같은 우리 현 시대의 생활에서는 사람 가지고는 결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생활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는 아직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배가 출발했을 때, 이 차량이 출발했을 때 어떤 상황에 가면 뭐 30분 전이든 뭐 몇 시간 전이든 사고를 알려줘야 되고요.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는 이번 계기 이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대응 사고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어떤 안전 인식에 대한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두 분께서 이제 안전과 처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월호 참사 관련한 중요한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뭐 길게는 시간을 좀 들을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사실은 다 모여 계시거든요. 안산에 이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학생의 어머니이신 김명임 씨,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후에 또 이 팽목항과 또 이 세월호 참사와 인연을 맺게 된 우리 안병호 위원장님. 저는 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과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자, 수인 학생의 어머니 김명임 씨의 마음속에는 제일 응어리져 있는 게 뭡니까? 있으시다면요.
네. 왜 출발했을까?
왜 구하지 않았을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어선도 그렇고 외국배도 그렇고 왔는데 왜 그거를 막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단 건져놓고 잘잘못을 나중에 따지고 원인 규명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 현장 자체를 통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나 뻔한데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을까 그런 게 굉장히 단순한 게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왜 구하지 못했을까? 네. 왜 구하지 못했을까?
너무 단순한데.
예. 김성민 운영위원장은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또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그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지금 뭉쳐있는 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된 원인도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뭔가 마음의 응어리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책임지는 게 그게 상식인데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책임져야 내가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 회장님 많은 분들이 물론 뭐 2014년과 가까운 시점에서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팽목 바람길을 찾아오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게 될 텐데 찾으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8년 전 시점에 왔을 때고 7년 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지요. 또는 본인 스스로의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아까 그 김성미 운영위원장 말씀 주셨는데 그 저도 책임자에 대한 부분 처벌에 대한 부분이 요 사이에 이제 새삼 다시 느낀 게 저희 코스 중에 옐로우 로드 코스라고 서망항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진도 VTS를 마주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진도 VTS를 가다 보면 결국 그 당시 참사 당시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이제 새삼 확인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 관제센터로 일했던 사람이 그때 감사원에서는 이 사람의 징계 처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결국 강등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한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많이들 토로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희생자의 숫자들이 304분이 되시는데 그걸 꼽아보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4일 날 저희가 팽목항에 있다가
예.
그러한 이제 희생자분들에 대한 이름들을 쓰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때 이름들을 이제 각지에서 손수 이제 그려서 적어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304분의 이름들을 딱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생명들이 잃었고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요사에 좀 많이들 하십니다.
너무 많다. 여러분들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 엄마이시죠. 김명임 씨가 나와 계시고요. 안산 청년 네트워크 김송미 운영위원장, 팽목바람길 안병호 공동위원장,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세월호 참사 대응 TF팀장을 맡으셨던 이정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참사와 지난 10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분은 바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달라질 노력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부 끝자락에 안병호 위원장께서 책임자 처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을 했고 더군다나 참사입니다. 무려 30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면 아까 우리 이 송규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사고는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고에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구조의 실패로 이렇게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임 어머니께서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응어리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휘부도 있었고 처벌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304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현장 구조 세력으로 출동했던 123 정장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로 받았고요. 5년 뒤 사고 참사 이후 5년 뒤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무죄로 확정이 됐죠. 아마 이런 과정들이 왜 304명의 생명을 잃게 만든 구하지 못한 혹은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책임을 무죄로 난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좀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늦었지만 어쨌든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들의 책임이 절대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아쉬움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큰 근한을 가진 사람은 그 책임도 크다라는 사실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고 했다라는 성과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또 많은 책임자들이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4분의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에 비례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우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것은 현재 우리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형 재난 참사에 맞는 책임에 비례하는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봅니다. 네. 유병은 실가는 네.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됐는데 네. 정작 대법원에서 이런 행정 체계에 있는 네. 구조 대응 체계에 네.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사하다가 돌아가셔서 아예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아마 유병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형사적으로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민사적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세월호 수색 구조 과정에 들였던 비용 그리고 그 잠수사들의 어떤 들었던 비용 기타 등등의 어떤 약 4천억여 원의 국가가 재산적 손실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책임 있는 유병헌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그 민사소송은 유병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안전입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뭔가 해경도 어떻게 한다 해체한다 조직의 체계를 바꾼다 안전정책도 바꾸겠다 어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회장님
네.
뭐가 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또는 우리는 사고가 없으면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모를 수는 있으니까요. 뭔가 정말 획기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미랄이 돼서 우리 사회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계기가 돼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뭐 몇 가지 달라지긴 했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이 변경됐습니다. 정부 네. 기관이. 맨 처음 이제 경찰청이 있다가 이제 세월호 나기 전에 해양경찰을 독립화를 시켰어요. 해양경찰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가 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해양경찰을 경찰청에 통합시키고 안전처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바뀌어요.
네.
바뀌니까 또 안전처를 없애고 다시 원위치 또 해양경찰을 설립하는 이런 정부 조직이 뭐 도돌이 표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뭔가는 좀 안전을 하겠다라고만 하지 사람 이동하는 격이거든요. 뭐 앞에서도 뭐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구속되고 이런 사람은 있지만은 조직이 안전처로 커지니까 그 내부에서는 승진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했냐면 대형 참사가 났는데 일부는 승진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커지니까요. 그러다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다 보니 그러다 또 조직을 또 줄이고 줄이면 공무원들은 또 규정상 또 어떻게 해고나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안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어떤 그 선박의 운영 가능 연수 그러니까 사용 연한이죠. 사용 연한을 25년인데 30년으로 늘렸어요. 사고 나기 전에. 다시 또 25년으로 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전을 이제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3,000톤급 이상에서는 뭐 선박용 블랙박스 항해 기록 장치도 설치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제도상으로 중요합니다.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지만 가령 뭐 선박의 노후화 문제 네. 또 과적의 문제 이 세월호도 일본에서 들여와서 또 개조를 했던 그런 선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이 얘기됐던 게 뭐 평형수의 문제 또 선장 등 이 인력 수준에 대한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뭔가가 얽혀 있는 부조리 등도 많이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기담아 들었던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재난은 뭐 한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가 않거든요. 되돌아보면 정말 10여 가지 이상의 많은 요인이 정말 이렇게 상황이 겹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사기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 관리형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만족할 만한 이런 뭐 결과들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그전보다는 분명히 또 개선된 점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인데 네. 아까 이제 처벌 직후에는 제가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 김명임 씨의 이야기를 또 의견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안전 이야기도 들어봤고 아까 이정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처벌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좀 이제 조금은 그래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두 분의 의견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수미 위원장께서는 이 처벌과 관련된 부분 적어도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뭔가 그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이 결론이 지어져서 또 뭔가 보상이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에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안산 지역은 상당히 지역 전체가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도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청년들 신청할 때 우리 사회가 10년이 지났는데 생명안전 사회가 됐는가를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걸 했었는데 평균이 2.25 점수가 나왔어요.
아이고.
근데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2.25 점수가. 근데 1점 가장 낮게 준 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태원 참사였던 것 같아요. 10년이 됐는데도 참사가 계속되는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언제 있었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높게 준 게 4점인데 되게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없었던 것 같고 4점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안전에 대한 성찰을 시민들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여전히 국가가 맞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또 달라진 게 없냐 했을 때는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가족분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만들어 온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법도 이제 만들어서 해오신 게 있고 기억교실도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재난참사에 대한 사회적 참사라는 어떤 규정 이런 것도 세월호를 통해서 더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저희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이 생길 예정인데요. 그거가 생긴다고 하면은 더 많은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은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요가를 하고 막 플로깅을 하고 막 이런 사회참여 자기 몸을 돌보고 사회참여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제대로 기억 안 하면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전공원이 생기면은 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거기서 기억문화제를 했는데 그 기억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걸 좀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안산이 기억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시작이 되면
네,
좋겠다.
새로운 또 안산의 더 밝은 모습으로의 전환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어두운 기억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안전 처벌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게 또 한편 희한한 게 국가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다라고 할 만하게 해서 확인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뉴스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명징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이후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가족 외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억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그 제주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모임이 있어요. 세제모라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년 학생 모임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제주를 오가는 배에 대한 안전 점검 같은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의미심장하네요. 왜냐하면은 결국 세월호가 가지 못했던 그 제주도에 학생들이 모여서 네. 그 안전을 이야기한다니까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팽목항에서 바로 가는 90분 걸리면 이제 간다는 그 제주까지 가는 배가 운항을 하거든요.
예.
그 배를 타고 이제 제주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팽목항으로 와서 팽목바람길 같이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제주 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려는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명확한 국가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라 혹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은 듣지 못했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해야 하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은 제법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어머니는 더더군다나 이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머릿속에 꽉 박혀 계실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안전요.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4월 16일이 안전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을 불러서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의 날을 지정을 해달라. 국민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게 적당한 교육을 받고 진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달라 그랬더니 안전의 날은 정했어요. 뭐 어떤 행사는 해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요구했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빠진 것 같아요. 알맹이는 빼버리고 거죽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아니 이 변호사님.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월호 관련된 TF에도 참여를 하신 참사 대응에 TF 팀장으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제재될 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이성규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박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운행 수단이 되는 것, 뭐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배도 있을 수 있고요. 항공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뭐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적극적인 조치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아, 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각 정부 부서에서 이것 저것 뭐 개정하고 보완한다라는 시도를 하고 뭐 규정을 두긴 했지만 저는 우리가 안전해졌다라고 느껴야만 그 제도 개선 규정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전히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안전한가에 대한 느낌이 내 몸에 와닿지 않는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바꾼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우리 국가가 그 해주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루어졌던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그 안전을 위한 자각적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라는 아이들이 스스로 2018년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와우, 내 일상 속에 있는 제주도라는 게 마지막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 목적지였잖아요. 그걸 스스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찾다가 제주항에 가서 매월 혹은 두 달에 걸쳐서 진짜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어른들도 관계 공무원들도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장님.
네.
방금 전에 이제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우리에겐 사고가 아니라 치유로 또 추모로 또 발전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계기로 되려면 참 이 안전과 관련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명조끼가 전달이 안 됐는지 왜 창문을 깨트리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이 전달 안 됐는지 방금 전에 이정일 변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송 참사에서의 이제서야 지하차도에 그 사다리를 이제서야 설치한다. 부산 초량의 참사도 있었는데요. 사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필요한 정책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지금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어떤 시스템들이 아예 부재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앵커께서도 어떤 각 분야에 뭐 차량이나 뭐 선박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시스템 통신망에 의해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통신망들이 시스템들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재난안전통신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작동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또 지하차도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통신망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안전통신망 인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느냐. 그럼 어떤 식으로 돼 있냐라고 하면 정말로 안전관리자들은 이제 안전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인식 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어떤 인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면은 안전은 대한민국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서 안전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시스템의 콘텐츠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좀 보강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한 사람의 부주의 혹은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 뭐 많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재난의 특성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철저한 몸에 배이는 것은 한 번에 규정이 있다,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재난 구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통신 시스템은 효율을 주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오히려 실제 대응 단계에서는 통신의 오류 때문에 정보가 왜곡 전달되어서 오히려 더 실패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난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내 몸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통신 재난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별로 안 썼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니까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원칙은 제가 생각하기에 재난 예방 대응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확실하게 수립되는 가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행 수립을 통해서 아 재난 대응 안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내 하나의 잘못으로 큰 책임을 지는 거라는 경각심에서 아. 또 국민의 생명 안전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안 회장님 혹시 아까 제주 학생들의 제주도 분들의 네. 그 안전도 말씀 주시는 뭐 안전 관련해서 혹시 팽목 바람길을 운영하고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좀 인식한 부분도 있으실지요?
네, 저희도 일단 사고 관련해서는 어쨌든 같이 그 참사를 기억하고 걸으러 왔던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험,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을 들면서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미미한 수준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예방은 아니지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함께 모이자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보험이고 그만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책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안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참사가 바로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 많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그날이 기억되면 좋은지 또 앞으로 그 기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미 위원장님부터요.
저희가 그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했던 거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이번에 만나면서 느낀 건데 애도하고 기억하는 거에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청년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래서 애도하고 기억하는 거에 죄책감 갖지 않는 그런 사회를 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당하게 애도하고 네. 당당하게
기억하고
추도하는 거, 네. 기억하는 걸. 네, 이 변호사님.
예, 네, 저는 그러니까 법조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재난 예방 대응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겨준 이유는 어떤 수단을 동원했으라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라는 국가의 국민이 신뢰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근원에 맞는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관행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재난 참사는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위험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부주의가 많은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소한 부주의도 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쨌든 책임 있는 그런 대응, 특히 안전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할 테니까요. 이성규 회장님.
네. 저는 이제 안전 전문가로서 그 안전을 그 대비하는 이런 과정들은 네 단계로 있거든요. 예방 단계 있고 대비 단계 있고 사고 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대응 단계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복구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났던 게 대응 단계입니다. 사고가 딱 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시에서 문제가 났으면 시장이 언제 전화를 받았느냐. 충청도지사가 시장이 얼마 받았느냐.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응 단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복구 단계에서는 저는 안전 측면이지만 큰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가족들이나 어떤 그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경제적인 지원,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안전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투자돼야 되고요. 또 기업체에서도 투자돼야 되고 또 개인이 안전에 대해서 투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모 비용으로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면 없어진 비용이다. 사고 안 나면 이게 무슨 비용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소요 비용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들어가거든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그렇죠.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다. 투자 비용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서도 그 선진 안전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결론이 있습니다. 연구한 결론이. 안전은, 안전의 대책은, 재난의 대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네.
Think the unthinkable 이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만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병호 위원장님.
그 팽목항은 304명의 희생자분들이 비로소 무트로 올라온 곳입니다. 그곳이 무시로 지나는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기억되는 장소로 계속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학년 7반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시죠. 김명임 씨.
저희가 지금 참사 10주년입니다.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제까지 왔던 거는 시민분들이 다 같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주기 시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피해자도 그동안 재난 참사를 겪었던 모든 뭐 대구 지하철 삼풍백화점 그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피해자 권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안전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연락을 주시면은 법률적인 거, 의료적인 거, 어떤 경제적인 거 그 모든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악동 뮤지션의 그때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